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배경 설명과 함께 쉽게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한민족의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추석이 오는 8일입니다. 남한에서는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엔 고속도로 정체 상황이 심각한 수준인데요. 북한에서는 자가용을 소유한 집이 적어서 자전거로 성묘하러 가는 집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느 곳에 계시든 안전하고 즐거운 그리고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남북한의 고위 외교안보 정책 인사들이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북한 선수단이 사상 처음으로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기로 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신속 대응군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테러단체 ISIL을 격퇴하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불법 이민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남북한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반도 전망대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패밀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듣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끝나고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 등에 대한 두 나라의 공조 강화에 나섭니다. 이에 대응해 북한도 을지 훈련에 대한 비난 공세를 이어가면서 유엔 총회와 유럽 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의 움직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 일정은 확정이 됐습니까?
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컨트롤타워, 그러니까 관제탑 역할을 맡고 있죠. 미한 양국은 현재 김 실장의 방문 시기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르면 추석 연휴가 끝나면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한국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김 실장의 방미가 이루어진다면 방문의 성격은 김 실장이 취임한 뒤 한국의 국가안보실과 미국의 국가안보회의 사이에 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례적인 협의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김관진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에서는 어떤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입니까?
네, 김 실장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수전 라이스 미국 대학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을 하고 북한 문제, 특히 북핵 문제와 미한 동맹의 현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끝남에 따라 북한이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을 전제로 이와 관련된 청와대와 백악관의 직접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네.
만약 남북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면 금강산 관광 재개와 오이사 제재 조치 해제 등 남북 관계의 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의제가 논의될 텐데요. 김 실장이 미국을 방문하면 미한 양국은 이들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와 관련한 추가적인 협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전시 작전권 전환 시기 재연기 문제와 일본의 집단 자위권 결정과 관련된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관진 실장의 방미 외에도 이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사이에 다양한 고위급 협의가 예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연쇄적으로 고위급 외교안보 협의를 갖고 북핵 문제와 동맹 현안에 대한 조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이달 하순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서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오는 8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황 본부장은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 을지연습 이후에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북한 비핵화 협상의 재개 방안 등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이 미한 안보협의회를 갖기 위해서 워싱턴을 찾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미한 안보회의 직후에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간 협의체인 미한 2+2 회담 개최도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떤 외교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네, 이에 따라서 북한의 외교적 움직임도 폭이 넓어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에 임명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중동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세안 국가를 방문한 데 이어 이달 하순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의 외교 정책을 사실상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곧 독일과 벨기에, 스위스 등 유럽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것도 주목됩니다. 특히 북한 내에서의 위치나 위상을 고려할 때 강석주 비서가 전면에서 움직이는 것은 차원이 다른 성격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강석주 비서의 움직임에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 탈피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강석주 비서의 이력을 감안할 때 북미와 북일 관계 개선 등을 통해서 한반도 주변의 외교적 구도를 다시 짜는 모종의 임무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미국 뉴욕 방문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이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유엔 총회에 맞춰서 북한 방문단을 이끌고 미국 뉴욕을 찾습니다.
네.
지난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이후 단 두 차례에 불과했을 정도로 유엔 방문을 자제해온 북한 외무상이 미국을 찾는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외무상이 미국을 찾을 때마다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강한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들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리수용 외무상과 미국 고위 당국자 간 막후 회담이 진행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유엔 총회 참석은 최근 현안 문제에 대한 북한 측의 방어 전략 아니냐 그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유엔 대표부는 최근 유엔에서 몇 차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도 높게 미국을 비난해왔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공식 의제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네.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국제법정에 세우자는 문제여서 외교사령탑인 외무상이 직접 유엔에 가서 방어전선을 진두지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북한의 이 같은 외교적 움직임에 대해서 서방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서방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적극적인 외교 움직임을 우선 고립을 탈취하고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는 한편 핵 보유국 지위도 인정받으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만은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회장과 같은 전문가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한 이런 행보에 큰 성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이와 함께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 외교 채널이 닫히면 다른 채널을 여는 북한의 과거 형태가 다시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국 의회에서 영국 북한 그룹을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엘튼 상원의원은 북한이 보상을 얻기 위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보상을 얻어낸 뒤에는 돌변을 하는 과거의 행태를 반복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엘튼 상원의원은 따라서 유럽이 북한을 둘러싼 환경과 북한 정권이 과거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의 북한 정책 공조 강화를 위한 움직임과 함께 고립 탈피와 경제적 지원을 얻으려는 북한의 외교적 움직임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또 하나의 걸림돌이 아직 제거되지 않고 있는데요. 바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네. 북한의 미국인 억류 문제가 미북 관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시드니 사일러 6자회담 특사가 지적했습니다. 사일러 신임 특사는 지난 4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위해 양국의 비공식 대화창구인 뉴욕 채널과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일러 특사는 협상의 내용과 노력에 구체적인 부분은 거론하지 않겠다면서 북한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 보좌관을 지내다 이번 주부터 국무부에서 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 14개월간 공석이었던 6자회담 미국 측 특사를 맡게 돼 그의 발언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사일러 특사의 발언 하루 전날 북한 당국은 억류 중인 미국인들을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를 하도록 주선을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은 자신들의 석방을 위해 미국 정부가 특사를 파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케네스 배시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놓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사가 와야 한다고 믿는다며 미국 정부가 최대한 빨리 특사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배시는 특히 병원에서 교화소로 이감된 이후 건강이 악화돼서 몸무게가 7kg이나 줄었고 교화소에서 생활을 하기가 힘들다며 미국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씨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북한시 청진의 한 술집에 성경을 두고 나오려 했다며 이는 관광의 목적에 맞지 않게 북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매트 토드 밀러 씨는 5분의 인터뷰 시간 가운데 3분만을 사용하면서 미국 정부에 대한 요구만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밀러 씨는 이미 알려진 대로 북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발급한 관광증을 찍고 망명을 요청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은 이전에도 이 억류된 미국인들의 인터뷰를 주선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취재를 한 CNN 기자는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과 인터뷰를 한 CNN 방송의 윌 리플리 기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네.
한 사람 앞에 개별적으로 5분씩만 시간이 주어지며 인터뷰 내용은 범죄 혐의와 현재의 처우 그리고 가족과 미국 정부에 전할 말만 다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규칙을 어기고 사전에 합의된 내용을 벗어나 질문을 하면 심각한 국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NN 취재진은 다음 날로 예정된 베이징행 항공편을 타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로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억류된 미국인들도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주의를 받고 인터뷰를 했겠군요.
그렇습니다. 리플리 기자는 물론 억류된 미국인들도 인터뷰를 하기 전에 북한 당국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만은
네.
물론 인터뷰와 관련한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에 따른 후과에 대해서도 경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리플리 기자에 따르면 우선 3명의 미국인들이 하는 말의 요점이 모두 동일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두들 자신들이 유죄며 북한 당국에 사과한다고 말했고
네.
또 자신들이 인도주의적으로 대우받고 있으며 미국 측에 고위급 특사의 방문을 원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씨는 인터뷰 내내 긴장된 모습으로 자신이 미리 손글씨로 작성한 글을 참고해가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보였다고 리플리 기자는 전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이 이 같은 인터뷰를 마련한 의도는 뭘까요?
네, 리플리 기자에 따르면 비록 케네스 배시는 살이 빠지고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다들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좋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른바 배가 고파서 쥐를 잡아먹고 고문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환경에는 놓여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는 것인데요. 아마도 북한 당국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었겠습니다. 리플리 기자는 결론적으로 북한이 현재 미국과 협상할 만한 카드가 없고 미사일을 계속 발사해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으며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된 상황에서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인터뷰를 주선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남북한의 외교적 움직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의 인터뷰 내용과 CNN 방송 취재 기자의 뒷얘기 살펴봤습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소식입니다.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이어서 열리는 장애인 아시안게임에도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적이 있습니까?
북한 선수단이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북한이 지난 3일 아시아 장애인 올림픽위원회 APC를 통해서 대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은 남녀 탁구와 남자 수영, 그리고 양궁과 육상 등 4개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 9명과 임원 등 30여 명 규모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아시안게임에 이어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것은 스포츠 중시 정책의 하나며 대외적으로는 정상 국가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측 선수 단장이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이라고요?
네.
누군가요?
네, 북한 탁구 선수 출신인 리 분이 조선 장애자 체육협회 서기장입니다. 리 서기장은 지난 1991년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의 현정화 현 대한탁구협회 전무와 남북 단일팀을 이뤄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 여기서 화제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네.
북한의 리분희 서기장과 한국의 현정화 전무와의 친선 경기가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현정화 전무는 리 서기장이 한국에 오면 꼭 만날 것이고 만약 친선 경기 제안이 온다면 당연히 수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 선수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북한 선수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와 관련된 협의는 무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문서 협의에 따르면 북한 선수단은 오는 11일부터 서해 직항로를 통해 항공편으로 인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지난 2일 북한이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올림픽위원회 손광호 부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권경상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앞으로 보내왔고 이에 따르면 북측은 이달 11일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북측 항공기편으로 평양에서 인천 간 서해 항로를 거쳐 선수단을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다음 날 북측에 보낸 답신에서 북한 선수와 임원, 심판진의 숙소 위치와 통신 지원 상황, 그리고 선수촌 체류 문제 등과 관련한 준비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의 아시안게임 출전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체류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나요?
아시안게임에 참여하는 각국 선수단은 대회 참가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국가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로부터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OCA의 지원 외에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북한 선수단의 체류 비용을 일부 지원할 방침이지만 남북관계가 원활했던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처럼 대부분의 비용을 대줄 수는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과거 남북한 사이의 관례를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체류비 지원은 기본적으로 북한 선수단이 경기에 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수준에서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북한 응원단의 파견 문제는 결론이 났습니까?
지금까지로는 북한올림픽위원회가 응원단을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서 변화는 없습니다.
네.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응원단 파견을 결정해서 참가를 한다면 환영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입장을 번복해 응원단을 보낸다면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6일째 한국통일부 장관은 지난 4일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스포츠 행사인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어느 나라든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고자 한다면 한국 정부는 환영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유 장관은 한국자유총연맹이 개최한 통일포럼의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경우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병영 기자와 함께 남북한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과 5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바다의 여인 함께 듣겠습니다.
바닷가에서 만난 사람 바닷가에서 추억을 맺은 사람 손잡고 해변을 단둘이 거닐며 바로 소리 들으며 사랑을 약속했던
사랑을 약속했던
남기고 가버린 바다의 여인아 잡고 해변을 단둘이 거닐며 바로 소리 들으며 사랑을 약속했던
사랑을 약속했던
그러나 부서진 파도처럼 남기고 가버린 바다의 여인아 그러나 부서진 파도처럼 쓸쓸한 추억만 남기고
إن الحمد لله نحمده ونستعينه ونستغفره ونعوذ بالله من شرور أنفسنا ومن سيئات أعمالنا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인 기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며 세계를 경악시킨 테러 단체 ISIL의 우두머리 아부바르크 알 바그다디입니다. ISIL은 시리아 북동부와 이라크 북부 넓은 지역을 점령한 순위파 과격단체입니다. 지난 6월 말에는 점령 지역에 이슬람 국가의 수립을 선언했고 알 바그다디는 스스로를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라는 뜻의 칼리프로 칭했습니다. 바그다디는 이전까지 행적을 숨긴 채 철저히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습니다. 부하들을 만날 때도 복면을 쓰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국가를 선언한 뒤 공개적으로 연설하는 모습을 처음 공개한 겁니다. 바그다디의 개인사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1971년 이라크 사마라에서 태어났고 바그다드 대학에서 이슬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 시리아 여성과 결혼했다는 것 정도가 전부입니다. 바그다디가 언제부터 이슬람 과격 세력에 가담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전부터 이미 무장운동에 가담했다는 주장도 있고 이라크전에 참전했다가 미군 포로로 붙잡혔을 때 극단주의 사상을 접하게 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바그다디는 2010년 ISIL의 전신인 IS의 우두머리가 된 뒤 시리아 내전과 이라크의 종파 간 분열을 틈타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시리아와 이라크 영토의 상당 부분을 장악한 최대의 테러 세력이 됐습니다. ISIL은 점령지에서 급진적인 이슬람 율법을 강요하며 민간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그다디에게 $1,000,000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9.11 테러의 주범인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한 것처럼 바그다디도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테러단체 ISIL의 우두머리 아부 바르크 알바그다디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주 열린 나토 정상회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지난주 4일과 5일 이틀간 영국 웨일즈에서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나토 회원국 28개국 정상들이 참석해서 주요 안보 현안들을 논의했고요.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거진 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 의제였습니다.
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요. 나토 내에 신속 대응군이라는 이 새로운 병력을 창설하기로 한 겁니다. 이 아네레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의 발표에 따르면 신속 대응군은요, 육해 공군 이 수천 명의 병력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나토 동맹국의 안보 위협이 발생했을 때 지금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신속 대응군 창설이 그러니까 동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거군요.
물론 뭐 다른 임무에 투입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나토가 신속 대응군 창설을 서두른 배경에는 이 말씀하신 대로 동유럽 동맹국들이 러시아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작용했습니다.
네.
동유럽 국가들은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러시아가 개입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심각한 안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이 올 초에 축출된 이후에 크림반도에 병력을 보내서 장악하고 결국 병합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현재 진행형인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에서도 노골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고 있는데 따라서 앞으로 러시아의 추가적인 군사 도발에 대한 유럽 동유럽 국가들의 불안감이 높고 여기에 대비해서 신속 대응군을 창설하게 된 겁니다.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동유럽 국가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나토 차원의 굳건한 안보 지원을 다짐했었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 웨일즈에 가기 전에 에스토니아를 방문했죠. 이
네.
에스토니아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과 함께 이 소련 해체 후에 나토에 가입한 이제 동유럽의 대표적인 국가들이고 이 발트 3국이라고 부르죠. 이 오바마 대통령이 에스토니아에서 발트 3국 정상들과 회담한 후에 나토의 동맹 안에 있는 한 이들 나라가 다시는 주권을 잃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토의 굳건한 안보 공약을 다짐을 했는데 이제
네.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서 신속 대응군 창설을 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죠?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토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만약에
네.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토의 동맹국이었다면 우크라이나의 군사적인 침공이 있었을 때 나토 동맹국들이 함께 이제 병력을 보내서 방어를 해야 하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네.
이 나토 가입을 우크라이나가 추진하면서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에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모든 노력을 무산시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는 또 나토대로 우크라이나에도 나토 가입의 문은 열려 있고 나토 동맹국이 아닌 제3국이 이 다른 나라의 나토 가입을 논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이루어질까요?
쉽지는 않을 거란 관측인데요. 나토 내에서도 우크라이나의 가입이 오히려 유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우크라이나 정부는 나토 가입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 등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나토 정상회의로 돌아가서
네.
이 신속 대응군이 어디에 주둔하게 됩니까?
뭐 신속 대응군의 이제 구체적인 사항들까지 이제 아직 뭐 정해져서 발표가 된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번 정상회의 개최국인 영국 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이번 회의 중에 발언이 이제 눈길을 끄는데요. 신속 대응군의 3,500명의 자국 병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신속 대응군 본부를 이 폴란드에 설치하고 동유럽 국가들은 자국에 예비 병력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또 앞서서도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고자 하는 차원이 크기 때문에
네.
예, 동유럽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 나토가 앞서 러시아와 맺은 협정에 의해서 동유럽에 이 영구적인 군사 기지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네. 동유럽 회원국들 사이에 돌아가면서 순환 배치할 거라는 관측도 있고 이 신속 대응군의 병력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나토의 연대 병력 규모가 한 3,000명에서 6,000명 사이라고 합니다.
네.
따라서 신속 대응군도 그 사이의 규모가 되지 않겠냐 하는 관측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국이 이제 3,500명의 자국 병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죠.
네, 지금까지 지난주 영국 웨일즈에서 열렸던 나토 정상회의 관련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수니파 테러 단체 이슬람 국가가 또 다른 미국인 기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영상을 공개했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20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미국인 기자를 살해한 영상을 공개했고
네.
전 세계를 참 경악시켰습니다. 이슬람 국가, 영어로는 ISIL이라고 하죠.
네.
이슬람 스테이트 이라크 레반트의 준말인데 이들이 지난 2일에 이제 말씀하신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는데 살해된 기자는 미국 플로리다주 출신의 스티브 소톨로프라는 기자입니다.
네.
31살의 젊은 기자였는데 이 소톨로프 기자는 지난해 8월 터키에서 시리아로 들어간 후에 취재 차원에서
네.
실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가 공개한 영상에는요. 이 소톨로프
네.
기자가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뒤로 손이 묶인 채 무릎이 꿇려 있고요.
네네.
오른쪽에는 검은 옷에 검은 복면을 한 괴한이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네.
이 소톨로프 기자는 테러범들이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문장을 읽는데 내용은 미국의 행동 때문에 자신이 희생된다는 내용이고요.
네.
이어서 검은 복면의 괴한도 미국의 미사일이 자신들을 공격하면 자신들의 칼도 또 다른 미국인을 살해할 것이라고 영어로 경고를 하는데 이어서 이제 소톨로프 기자는 잔인하게 살해가 되고 영상은 마지막으로 다음 희생자라면서 영국인 인지를 공개하고 끝이 납니다.
네, 정말 끔찍한 영상입니다. 또 지난달 20일에 이어 미국인 기자가 이들에게 살해당한 것이 이제 두 번째이기도 하죠.
네.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범인들이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했죠.
네, 이 영상이 공개된 때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에스토니아를 방문할 상황이었는데
네.
당시 정상회담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이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부통령 또 이 존 케리 국무장관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이 반드시 이슬람 국가를 격퇴하고 범죄자들을 단죄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바이든 부통령은 이슬람 국가가 있어야 할 곳은 지옥이다. 미국은 지옥문까지 쫓아가서라도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슬람 국가가 현재 시리아 북동부와 이라크 북부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에서만 이들에 대해 제한적인 공습을 가하고 있고요.
네.
또 소틀로프 기자가 살해된 후에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의원 등 의회에서는 시리아에 있는 이들의 근거지에도 공습을 가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이 소틀로프 기자가 살해된 이 그 플로리다주의 빌 레슨 상원의원은 뱀을 잡으려면 뱀의 머리를 잘라야 한다면서 시리아에 대한
네.
공습을 촉구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미국은 시리아에서의 군사 개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모습입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도
네.
이라크와 시리아의 상황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내전 중인 시리아의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 미국이 사실 지난해에도 시리아의 온건파 반군 지원 가능성을 심각하게 검토했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네.
자칫 다른 반군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고 또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게 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래서 이번에는 이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고
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측면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네, 어떤 방식의 공조를 말하는 건가요?
서방 국가들은 물론이고요. 이 중동의 이슬람 국가까지 포함하는 연합 세력을 구축해서 이슬람 국가 같은 이런 극단주의 세력을 격퇴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네.
이 과거 서방뿐 아니라 이 중동 국가들까지 합쳐서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 정권을 몰아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서방의 일방적인 개입이 아닌 이 중동 국가들과의 연합으로 테러 단체 이 이슬람 국가에 대응한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이 서방의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 중동에서 직접 이슬람 국가에 맞서는 나라들을 이 공습이나 혹은 무기 제공 혹은 정보 제공 같은 방법으로
네.
이제 지원하게 될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따라서 시리아나 혹은 이라크에서 서방 국가들의 공습이 확대될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러 세력 이슬람 국가가 미국인 기자를 또다시 살해했다는 소식 그리고 또 미국의 대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불법 이민자 수가 천만 명이 넘었군요.
네, 사실 뭐 천만 명이 넘었다는 게 새삼스러운 수치는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천만 명은 넘었었는데요.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여론조사와 사회연구 또 뭐 인구통계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이 퓨 리서치 센터라는 이 뭐 비영리 이 비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난주에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지난해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한 이민자 수가 1,130만 명이라는 건데
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미국 인구가 3억 1,4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인구의 3.6% 정도가 불법 이민자인 셈이죠.
네. 적지 않은 비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최근에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최근에는 좀 꾸준한 추세인데요.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불법 이민자가 1990년에는 3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3분의 1 수준이죠.
네.
그런데 이후 매년 꾸준히 늘면서 2007년에는 1,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네.
2007년이 바로 이제 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이제 금융위기 또 심각한 경제 불안이 닥쳤던 해인데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가 줄고 경기 침체로 미국에 오는 불법 이민자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9년 이후에는 이 말씀드린 대로 1,100만 명성을 이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유지하고 있고
네.
지난해에는 1,130만 명이었던 것으로 집계가 된 거죠.
네, 어떻게 그 불법 이민자들의 평균 체류 기간도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체류 기간은 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이 불법 이민자 이 1,100만 명 가운데 평균 미국 체류 기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12.7년이었습니다.
네.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거고요. 이는 10년 전에 비하면은 뭐 4년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또
네.
지난해 기준으로 좀 더 구체적인 통계를 살펴보면요. 이 불법 이민자 중에 10년 이상 미국에 산 비율이 60%. 또 20년 이상 산 경우는 20%에 달했습니다. 5년 이하로 체류한 경우는 15%였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장기 체류하는 장기 불법 이민자들인 셈이죠.
네, 이렇게 장기 불법 이민자들의 비율이 높아지면 그런 불법 이민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은 이제 속지주의라고 하죠. 이 속지주의 국가라서 불법 이민자라도 미국 땅에서 아이를 낳으면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국적을 부여합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인 불법 이민자 400만 명 정도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미국 국적을 가진 자녀와 살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불법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갖게 된 이 어린이가 되겠죠.
네.
이는 2000년에 210만 명에 비해서도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기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늘면서 이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는 어린이들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는 거죠.
네. 오바마 정부에서 불법 이민자라도 미국에서 일정 기간을 살면 세금을 내고 또 뭐 다른 죄를 짓지 않는다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궁극적으로 영주권도 허가하는 그런 이민법 개혁을 추진 중인데요.
네네.
뭐 어렵겠지만 만약 현실로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현재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혜택 외에 미국으로 오는 불법 이민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 왔을 때 어느 정도 기간 체류를 하면 이제 미국 국적자가 된다는 게 이제 아니면 영주권자가 된다는 게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면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고라도 미국에 오겠죠. 그래서 오바마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는 이민법 개혁안에는 국경 등에서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함께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일부에서는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민 문호를 네. 더 개방해야 한다. 이민자를 더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이 네. 있는데.
왜 왜냐면은,
네. 예. 그 미국도 이제 점차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민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만 이 노년층을 뒷받침할 젊은층 인구를 적정한 수준으로, 이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엄정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별이죠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결이었습니다. Just to